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6월 16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나 봅니다. 최근에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새를 쫓는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새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까 우려해서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북한에서도 그랬었죠. 그때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없다고 주장하던 때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조류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질지 모른다면서 국경 지역 새들을 사살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자, 지금 북한과 접해 있는 중국 마을들에는요. 논밭이 아니라 가정집 곳곳에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다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서 새가 넘어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이 집집마다 허수아비를 4개씩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답니다. 심지어 북한 방향으로는요, 창문도 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에 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지나치다는 거죠.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전문가들 역시 새가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고 북한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보려는 건 좋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현실에 잘 맞는 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격주로 보내드리죠. 양정화 기자의 신문 몰아보기 코너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 관련된 소식 짚어봅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도 알려드리고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5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중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3만 명 넘게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5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에서 64세 고용률 모두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크림반도까지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선포했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동영상 성명에서 얄타, 수다크, 잔코이, 예우파토리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명시적 전쟁 목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DPA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발생한 혼란기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군사력을 앞세워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뉴스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의 식사에 대한 경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경매 홈페이지 이베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버핏과의 점심은 버핏의 연례자선 행사로 2000년부터 행사를 시작해 낙찰액을 빈민지원단체에 기부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의 시작가는 2만 5천 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호가가 300만 10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경매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져 호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오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요약 보고에서 원숭이 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뿐 아니라 추가 독자 제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4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잇단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신 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 뒤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청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2017년 이후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에 가장 활발한 상태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영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체크 시간 김민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한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었죠. 이 법에는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어떨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최근에 탈북민 출신이죠. 태영호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대의원에 해당하는 위치에 지금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있는데요.
네.
13일에 서울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재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태의원실에서 그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 그리고 북한인권시민단체 탈북민단체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었고
예.
이날 그 통일부의 정재진 북한인권과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려면 이사를 꾸려야 네. 되는데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미 재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을 하면서 인사 추천 요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대북 정책의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게 또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북한 인권재단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3월에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 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워낙 그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나 정책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재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진, 뭐 간부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추천을
예.
해서 꾸리게 되는데 이 재단 설립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이사 구성인데 이게 지금 안 되면서 6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추천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법까지 통과가 됐는데 왜 설립이 안 됐을까요? 그럼
여당 야당이
예.
이제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우선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꾸릴 때
네.
각 그 부서에서 추천할 몫이 있습니다. 정부, 통일부 장관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네.
여당이 다섯 명, 그리고 이제 그의 교섭단체, 즉 야당에서 다섯 명의 이산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지난해까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그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이사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출범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북한인권재단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면서 이제 자기 몫인 그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했지만 여당이 추천 안 하면 이게 구성이 안
네.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참.
이제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제 이사 추천하지 않은 것은
네.
딱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북 관계를 우선시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또 그 당시에 야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인권재단 이번 정부에서 출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무부처가 네. 통일부인데 그동안 주저했던 통일부가 정부가 바뀌고 또 간부도 바뀌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이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출범을 적극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검토 중이랍니다. 내년에 재단 운영 예산으로 약 한국 돈으로 109억 원인데 한 847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 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마련됐고
네.
사업 계획이나 직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준비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이제 출범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야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협력 안 하면 출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의를 한 바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탈북민 출신 태용호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쪽에서도 힘을 좀 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3일에 국회에서 이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북한 애교관 출신 태영호
네.
국회의원이 열자 여당 지도부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을 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날 이준석 그 당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 핵심 간부
네.
10명이 토론회 모두 모였는데 여당 지도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특히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재단이 발족을 해서 북한 인권 개선과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마무리하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고 외교 문제와 인권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한미 첫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발표를 했을 때
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예.
인류 보편의 가치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다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체크 오늘은 한국에서 6년 동안 미뤄진 북한 인권재단 출범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이 작년 5월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We Go 들어볼게요. 실린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기사를 골라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신문 몰아보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신문 직접 보시지 않아도 오늘 양정환 기자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기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살펴보고 올게요. 자, 오늘도 기사 내용은 신문 읽어주는 요정이죠. 지니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지니야.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진입니다. 중앙일보 6월 13일자 기사.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 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제대로 된 소년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의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란 근거를 내세웠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간간,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소년 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 발생 건수 증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한국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나이 만 14세입니다. 최근에 이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기사인데요. 자, 양 기자님, 먼저 이 촉법소년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미성년 기준 연령을 만 12세로 권고하고 있고요. 도이칠란드와 일본은 우리와 같은 14세, 불란서는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0세로 나이가 좀 낮은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12세보다도 낮은 거라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이 형사 미성년 나이 설정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행 법에 따르면 네. 만 13세는 어떤 범죄를 범하더라도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 대상으로 최대 소년원 2년 구금이 전부입니다. 네. 하지만 만 13세는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62.7%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보다 상위 연령인 범죄소년 중 성폭력, 살인, 방화 등 흉악범죄 비율이 2019년 기준 5.5%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도 이 청소년 범죄가 점차 강력범죄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에는 예.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 13세의 경우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소년원 2년 구금이 전부인 상황이네요. 자, 기사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우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악순환에 빠질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3세나 12세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후에도 범죄가 줄지 않으면 그때는 나이를 더 낮출 거냐, 뭐 11세, 10세로서 네. 낮출 거냐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또 소년범 관련 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할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 따르면
네.
대검찰청이 집계하는 범죄 분석에 촉법소년 사건 대부분이 누락이 된다고 하네요. 이 촉법소년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찰 통계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함께 잡히는 구조여서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를 종합하면 촉법소년이 매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전체 규모와 추이를 확인할 통계가 없는 게 현재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한계 때문에 반대 여론, 찬성 여론 좀 더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네, 미국 등에서는 1990년대에 이 소년범에 대해서 엄벌을 네. 내렸지만 오히려 이후에 재범률이 높아지는 부정적 결과가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에 펴낸 소년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살인, 무장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13세에서 16세는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네.
이 처벌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았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시 교정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 역시 2000년 이후부터 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시스템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 한 연구에서 구금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67%가 1년 이내에 재범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소년범에 대한 교도소 수감 등 강력 처벌이 거꾸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도 형벌 내리기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 이쪽으로 정책을 좀 선회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의 법무부도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무작정 엄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범죄에 예.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즉 촉법소년 연령에서 제외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경미한 범죄는 기존처럼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란 설명인데 향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는 또 법안들이 상정돼 논의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국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계속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 담은 기사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진이야.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진입니다. 동아일보 6월 13일자 기사. 전국 빈집 151만 채. 5년 새 40% 껑충. 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법안, 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를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과 빈집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빈집법의 기본 방향 등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 자,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걸 관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빈집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네.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가운데 8% 이상이 빈집이었는데요. 이 통계가 2020년 통계인데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 네. 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의 비중이 1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올 정도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의미입니다.
네, 뭐 내 집 마련 못해서 고민인 분들도 많은데 빈집이 이렇게나 많다니. 사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됐을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핵심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따로 운영되는 빈집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서 네. 정확한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 있는 실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지난 4월에 새 부처에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첫 걸음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농어촌 가리지 않고 전국을 통합해서 빈집을 관리하겠다. 세 개의 부처가 여기에 힘을 모으겠다는 건데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정도로 빈집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빈집은 예. 도시나 마을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버려진 네.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현재 빈집인 상황입니다.
네.
또 빈집 4채 가운데 한 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고요. 게다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서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는데요.
와.
이 주택 재고가 216만 채 늘어나는 동안 네. 44만 채의 빈집이 더 생긴 셈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뭔가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빈집이 없을 것 같은데 수도권도 빈집이 많다고요?
네. 특히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이 오히려 이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네.
이 같은 기간에 수도권 전체 주택 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가 늘어났고요. 서울에서도 5년간 주택수가 8%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22.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국내의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빈집 비율을 자랑하는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네, 빈집이 이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요.
네, 일본이나 영국, 카나다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공동적으로 네.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빈집세, 빈집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교토시인데요. 올해 2월에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물리면
네.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집을 개조해서 매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른 대책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받은 집을 3년 안에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지 세금을 비주거지의 3분의 1 또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식을 써가면서 빈집을 줄이려는 네. 움직임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아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반대로 빈집 비율이 높지 않아요. 0.9%에 불과한데도 빈집 중과세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2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는 카운슬 택스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는 겁니다.
많이 부과하네요.
예,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1%를 빈집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아마도 빈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도시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걸 좀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신문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관련 기사 살펴봤고요. 또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신문 몰아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1년에 데뷔해 활동했던 추억의 걸그룹입니다. 주얼리가 2002년에 발표한 곡이죠. Tonight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구 대국답게 중국의 한 해 대학 졸업자 수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인데요.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이 신규 인력에 취업 시장은 또 포화 상태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중국의 취업 문제 보겠습니다. 중국 대졸자 취업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강력한 코로나 방역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7월 대졸자는 10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기준 대졸자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 대학원 진학 등이 확정된 사람은 23.6%에 그쳤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난해 졸업생까지 합하면 1,600만 명이 피말리는 구직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대졸 취업자의 월 평균 노임도 하락세입니다. 중국 구인 구직 사이트 지레자오피는 올해 대졸자 월 평균 노임은 6,507위안으로 지난해 7,395위안보다 12% 하락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네, 청년 취업난이 딱 들어봐도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실업률도 좀 올랐나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은 18.2%에 달했습니다.
네.
베이징대 루펑 교수는 중국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이후 계속 상승해 유럽의 13.9%, 미국의 8.6%를 한참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청년의 거의 20%가 실업 을 하고 있는 상황.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3연임을 앞두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고용시장 안정화에 대한 숙제를 크게 떠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스촨성 이빈대를 방문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지금은 대졸자 취업이 중요한 단계라며 당 중앙은 대졸자 취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취업 지도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학교와 기업을 비롯한 해당 부서는 졸업생 취업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졸자 취업 문제 중시하고 있다 발언했을 정도인데 아무래도 중국의 고용시장이 좀 얼어붙은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용시장은 왜 이렇게 얼어붙었을까요?
네, 중국 고용시장 위기는 코로나 봉쇄령으로 기업이나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가 네. 중국 당국의 규제 여파로 인터넷, 교육, 부동산 이런 한때 중국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주요하게 이끌었던 이 업종들이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중국 인터넷 거대 기업에서 올해 인력 감원 숫자만 평균 1,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로이터도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의 감원 비중이 전체 직원의 15% 이상에 달하는 약 3만 9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샤오홍수, 메이탄, 더위 이런 인터넷 기업 감원 비율도 최고 20%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의 또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 첸청우유는 인터넷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가 전년보다 15에서 20%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네, 대졸자는 늘고 있는데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뭐 인터넷이나 교육, 부동산 업계 상황은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당국은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놨을까요?
네, 13일 국무원 판공청은 대졸자의 취업 창업 촉진을 강조하면서 국유 대기업의 채용 규모 확대, 창업과 탄력 고용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안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제 내 직업이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이나 네. 대형 국유기업에서 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규모가 큰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네. 대졸자들이 선호하던 인터넷 정보통신기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원을 하고 있으니 당장 일자리를 늘릴 방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가 최근에요 대학 졸업자들에게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13일 미국 CNN에 나온 보도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지난주 교육부, 재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 정부가 대졸자들을 마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적극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는 대졸자에게는 대출,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사 도우미, 노인 돌봄 등 분야에서 대졸자를 채용하는 농촌의 중소기업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농촌으로 가서 취업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골에서 일하라고 하는 게 좀 임시방편 아닐까요?
네, 아마 한국이나 네. 다른 선진국에서 일했으면 큰 논란이 네. 일었을 텐데요. 중국 당국이 대졸자들에게 이렇게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를 강타한 2020년 7월, 당국은 대졸자들이 도시에서 제한된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이는 과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이 실시했던 농촌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상산 하양운동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1960년대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표면적으로는 도시 젊은이들을 지방 구석구석으로 보내 가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에서 농사와 정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시골에서 그들의 전성기를 허비한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여기에 인력이 몰리는 그런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예산을 써가면서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또 시골로 가라라고 하는 게 향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자,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중국의 대학 졸업자 취업난 짚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어떻게 다리가 다시 자랄까요? 네, 불가사리는 7천 종의 극피 동물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성게, 해삼도 같은 과에 속하죠. 불가사리는 최소 1,500종 이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해양생물학자들은 불가사리를 물고기와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가사리는 다리가 5개지만 더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불가사리도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 불가사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재생 능력인데요. 다리 한쪽이 잘려도 몇 달 뒤면 다시 자라나죠. 다리만 재생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불가사리를 반으로 자르면 두 마리의 불가사리로 재생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몸통을 중심으로 다리가 재생되지만 몇몇 불가사리는 잘린 다리 하나에서 몸 전체가 다시 생겨나기도 해요. 자, 잘린 불가사리의 재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잘린 부분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몸체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구멍이 생기며 입의 모양을 갖춥니다. 이어서 다리가 자라고 관족이 나타나죠. 잘린 불가사리가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불가사리는 먹이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잘린 다리에 저장돼 있던 영양분을 아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7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함경 동해안은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함북과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평북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2도, 청진 14도, 강계 함흥 15도, 평양 16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원산 17도, 해주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해주 23도, 신의주 해산 25도, 개성 사리원 26도, 평양 청진 27도, 강계 28도, 원산 29도, 함흥 3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5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3만 명 넘게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5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에서 64세 고용률 모두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크림반도까지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선포했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동영상 성명에서 얄타, 수다크, 잔코이, 예우파토리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명시적 전쟁 목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DPA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발생한 혼란기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군사력을 앞세워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뉴스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의 식사에 대한 경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경매 홈페이지 이베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버핏과의 점심은 버핏의 연례자선 행사로 2000년부터 행사를 시작해 낙찰액을 빈민지원단체에 기부해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오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요약 보고에서 원숭이 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뿐 아니라 추가 독자 제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4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계린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이딴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신 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 뒤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청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인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점점 날씨는 더워질 텐데요. 한국은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또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도 하고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온 온도가 좀 높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요. 상당히 짠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더니까 염분이 있는데도 금방 상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래서 특히 음식 상하는 거, 식중독 이런 것들에 더 주의해야 할 텐데요. 이 식중독은 세균이나 비루스, 기생충, 독소 때문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서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탓에 그런 것들이 음식물에 쉽게 번식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대략 알고는 계시죠? 식중독 예방 요령. 요리하기 전이나 육류나 계란 등 식재료 만진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요. 요리 중에도 칼, 도마, 용기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힌 다음에 냉장 보관하고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먹기 전에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먹는 것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더운 7, 8월에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6월에는 식재료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 있는데 오히려 6월에 식중독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니까 6월에도 식중독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GOD의 멤버 김태우 씨가 2012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당시 인기 드라마 신사의 품격 OST로 쓰여서 인기몰이를 했던 바로 그 노래 하이하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뉴스통 방송 하루 쉬어갑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